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무려 7년을 뼈 빠지게 일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7년이요? 진짜 엄청난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식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인 겁니다.
장인한테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맞아요. 철저하게 속은 거죠. 그래서 결국 원래 사랑했던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노예처럼 일해야 하고요.
맙소사.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한 지붕 아래에서 두 자매가 벌이는 처절한 그 질투에 찬 대리모 출산 경쟁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주말 막장 드라마 시놉시스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죠.
바로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열두지파가 탄생하게 된 기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숙이 파헤칠 심층탐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이지. 일요일 아침 종교 수업에서 듣던 평화롭고 거룩한 옛날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완전 다르죠.
우리는 흔히 고대 텍스트 속 영웅들이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맞아요. 뭔가 향수로워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파고들 자료는 그 로버트 바노이 박사님의 구약 역사 강의로 그 중에서도 제27강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보낸 시간과 훗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아주 극적인 여정을 다루고 있죠.
이 강의록이 정말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텍스트가 묘사하는 풍경이 도덕적인 결백함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 오히려 인간적인 면이 강조되나요?
그렇죠. 오히려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망, 뭐랄까 인정투쟁, 그리고 생존을 위한 불안감이 진흙탕처럼 뒤섞여 있는 현장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오늘 우리의 미션이 바로 그 진흙탕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겁니다. 겉보기엔 그저 고리타분한 고대 유목민들의 족보 이야기 같지만요.
네, 이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통제에 대한 강박이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노골적으로 담겨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혼란과 결함 속에서도 대체 어떻게 거대한 역사적 질서가 만들어지는지 그 숨겨진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기막힌 결혼사기극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장인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맙니다.
네, 결국 일주일 간격으로 두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바노이 박사님은 이걸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박사님은 이 지점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십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문제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창조의 원리인 일부일처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컸겠네요.
그렇죠. 훗날 모세가 기록한 율법, 구체적으로 레위기 18장 18절을 보면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두어서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야곱 시대는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한참 전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결혼이 낳은 결과는 왜 율법이 그걸 금지했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비참함 그 자체였거든요.
그 비참함이 아주 기형적인 방식의 출산 경쟁으로 폭발하게 되죠. 저는 이 기록을 읽으면서 레아라는 인물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정말 불쌍한 위치에 있었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아이를 낳는 걸로 그 사랑을 구걸하잖아요. 첫째 루우벤을 낳고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절박함이 생생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이어서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내리 내 아들을 낳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그 찐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상태였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인간의 갈피비 어떻게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질투심에 불타오른 라헬이 자기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잖아요.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언니를 이기겠다는 거네요. 와...
맞아요. 그렇게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자 라헬이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레아도 지지 않고 자기 몸종 실바를 줘서 갓과 아세를 낳게 하고요. 진짜 끝을 알 수 없는 벼랑 끝 경쟁이네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슬픔과 사랑은 받지만 자식이 없는 자의 열등감이 충돌하면서 집안이 완전히 전쟁터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진흙탕 싸움의 절정을 보여주는 아주 기괴한 에피소드가 등장하잖아요. 바로 합판체 사건이죠.
아, 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레아의 첫째 아들 루우벤이 들에서 합판체를 발견해 어머니에게 가져오는데 전문가님, 이게 정확히 뭔가요?
합판체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임신을 돕는 강력한 효능이 있다고 믿어졌던 식물이에요. 일종의 최음제나 최상의 불임 치료제로 여겨졌죠.
아, 당시 문화권에서는 엄청 귀한 물건이었겠네요.
대단히 희귀하고 가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이었던 라헬 입장에서는 그 식물이 미치도록 절실했겠군요. 그래서 라헬이 레아에게 기막힌 거래를 제안하잖아요.
네, 합한 사이를 자신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그날 밤 야곱과 동침할 수 있는 권리를 레아에게 팔아버리죠.
와, 남편과 하룻밤을 보내는 권리를 식물 뿌리 하나랑 바꾼 거예요? 진짜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보다 더하네요.
정말 상상 초월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그 최첨단 불임 치료제인 합판체를 가져간 라헬이 곧바로 임신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 진짜요? 그럼 누가 임신을 한 거죠?
오히려 그 거래를 통해서 야곱과 동침한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을 연달아 낳고 딸 디나까지 낳게 됩니다.
아하, 그럼 라헬은 어떻게 되나요?
라헬은 그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텍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하셔서 마침내 요셉을 낳게 되죠.
그 대목이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크네요. 인간이 아무리 합판체 같은 미신이나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상황을 통제하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 안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는 건 그런 얕은 계산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님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토록 혼란스럽고 막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인간적인 욕망 속에서 대체 어떻게 약속된 국가의 탄생이라는 거룩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게 바로 반우이 박사님이 이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야곱의 시선은 평생 라헬을 향해 있었잖아요.
네, 라헬이 제일 사랑했죠.
그리고 라헬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인간의 편애와 얕은 계산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온 위대한 자손의 약속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다른 곳이라면 레아 쪽인가요?
맞습니다. 훗날 다윗 왕조를 세우고 메시아로 이어지는 유다 지파의 주상은 다름 아닌 가장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아내 레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점이죠.
와, 진짜 압도적이네요. 완벽한 사람들을 골라서 쓰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인 결함투성이 삶을 재료로 삼아서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핵심 메시지죠.
자, 그럼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정리되는 건지 그 복잡한 수학을 좀 따져보죠. 야곱이 인생 막바지에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네, 이집트에서 요셉과 재회하죠.
거기서 라헬이 낳은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친아들들과 동등한 지위로 입양을 합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이 족보의 재편 과정이 아주 흥미롭게 그려져요.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첫째, 둘째 아들인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같은 반열에 올립니다.
손자들을 아들급으로 승진시킨 거네요?
그렇죠. 요셉에게 사실상 두 배의 몫을 주어서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산수를 좀 해볼게요. 원래 야곱의 친아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 각각 들어오면 12 빼기 1 더기 2니까 총 13지파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계산상으로는 13이 맞죠.
왜 우리는 늘 12지파라고 부르는 거죠? 숫자가 안 맞는데요, 전문가님?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반우이 박사님의 강의에서도 한 학생이 정확히 그 질문을 던지거든요.
아, 다들 헷갈리는 부분이군요.
왜 13지파가 아니라 12지파인가? 이 수학의 미스테리를 풀려면 훗날 여호수아 시대에 이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시점으로 가야 합니다.
영토 분배요?
네, 영토를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거든요.
아하,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거대한 영토 대신 다른 지파들의 땅 곳곳에 흩어진 레위인의 성읍들만 배정받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영토를 기준으로 보면 레위가 빠지면서 다시 정확히 12지파가 되는 거군요.
네, 게다가 후대 역사를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영토 한가운데를 분배받았다가 사실상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후기 기록들을 보면 지파를 세는 방식이나 명단이 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게 단순히 피를 나눈 아들 12명의 수학적인 합계가 아니라는 점이네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현대기업의 부서 통폐합이나 분사 과정이 떠올랐어요.
오, 현대기업이요? 어떻게 연결되나요?
야곱이라는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자회사들을 쫙 펼쳐놓고 특정 손자들의 부서 두 개를 본사 임원급으로 승격시키는 거잖아요.
아,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러면서 전체 이사회 의석수는 12개로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서 영성 부서인 레위는 의결권을 없애서 빼고 실적이 저조한 심원 부서는 다른 큰 부서에 흡수 합병시켜버리는 식인 거죠. 청취자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덜 헷갈리실 겁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아주 통찰력 있는 비유입니다. 12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선택과 축복이 유연하게 재편된다는 걸 잘 보여주거든요.
혈통의 기계적인 계산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런데 그 축복의 현장에서 야곱이 또 한 번 기행을 벌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첫째 아들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쪽에, 둘째인 에브라임을 왼손쪽에 앉히잖아요.
네, 당연히 장자에게 더 큰 축복을 상징하는 오른손이 가야 하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팔을 X자로 엇갈려서 뻗습니다. 둘째의 마리에 오른손을 올려버려요.
맞아요. 요셉이 놀라서 아버지의 손을 바로잡으려고 막 하죠. 하지만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러면서 거절합니다. 인간 사회의 전통인 장자 우선주의라는 굳건한 룰을 완전히 깨부수는 장면입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반항심이 듭니다. 야곱은 이미 과거에 아들 요셉을 편애해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네, 그 편애가 집안에 큰 비극을 불렀죠.
편애 때문에 집안을 한번 박살 냈던 사람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손자들을 앉혀놓고 또 둘째를 편애해서 질투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과거의 실수에서 배운 게 없는 걸까요?
이 지점이 바로 텍스트를 읽을 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바노이 박사님은 이걸 야곱 개인의 편애라는 심리적 결함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 단순한 편애가 아니라는 건가요?
오히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원리,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와 선택은 인간의 혈통이나 수학적 순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야곱 자신이 둘째로서 에서를 제치고 축복을 받았듯이 말이에요.
동생이 형보다 큰 자가 된다는 그 지속적인 성경의 원리군요.
네.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둘째 에브라임 지파는 훗날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이름으로 쓰일 만큼 압도적으로 거대해지거든요.
인간의 눈에는 노인의 옹고집으로 보일지 몰라도 거시적인 역사 흐름에 따른 정확한 통찰이었네요. 자, 그럼 시계를 조금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가족이 하란에서 라반 밑에서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막대한 부를 이룬 야곱 일가가 하란을 떠나 대탈출을 감행합니다. 장인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나간 틈을 타서 몰래 도망치는 거잖아요.
창세기 31장 11절을 보면 이게 단순한 야반 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탈출의 순간에 아주 기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안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난 겁니다.
네, 아주 치명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죠.
진짜 의문인 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왜 굳이 그 무거운 고대 이교도의 우상을 훔친 걸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는 1920년대 발굴된 고대 근동의 누지 문서들을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누지 문서요? 그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 문서들에 따르면 당시 사회에서는 가족의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집안의 주요 재산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가졌다고 해요. 종교적 신념과 경제적 권력이 얽혀 있었던 거죠.
상속을 위한 일종의 집문서나 인감도장 역할을 했다는 거네요.
네, 라반이 야곱의 재산 탈출을 두려워해서 쫓아왔다는 설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야곱과 라헬은 이미 하란에서 엄청난 가축대와 부를 축적해서 탈출하는 중이었잖아요. 다시는 안 돌아올 생각으로 영원히 도망치는 건데 굳이 고향의 상속권을 주장할 일이 있었을까요? 위험을 무릅쓸 동기로는 좀 약해 보입니다.
아주 예리하십니다. 바노이 박사님도 똑같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 편이에요. NIV 스터디 바이블이나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해석에 따르는 거죠.
두 번째 해석은 뭔가요?
라헬의 행동은 철저히 미신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위험천만한 긴 여행길에 오르면서 짐승이나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일종의 보호 부적이 필요했던 거죠.
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길을 나섰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과거의 미신을 놓지 못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면서도 낡은 세계의 안전장치를 차마 버리지 못하는 그 라헬의 인간적인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진짜 너무 공감가는 대목이네요. 근데 라반이 불같이 추격해와서 장막을 이잡듯이 뒤지잖아요. 라헬이 이때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나요?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속 숨기고 그 위에 떡하니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가 없다고 거짓말을 치죠.
네, 영어 성경인 KJV를 보면 여자의 관례라는 아주 예스러운 표현을 써서 라반의 수색을 원천 봉쇄해버리더라고요.
어쨌든 이 숨막히는 추격전은 결국 라반과 야곱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으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살핏이 없어서 이 유명한 구절을 남기면서요.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이 미스바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성가대에서 엄청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이 구절을 부르는 걸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날 기독교 문화권에서도 축복의 인사로 자주 쓰이지 않나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많이 쓰죠. 액세서리에 새겨서 나누어 갖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우희 박사님은 이 본문의 맥락을 아주 냉정하게 짚어냅니다.
좋은 뜻이 아닌가요?
이 미스바 언약은 결코 서로 축복하며 안녕을 기원하는 낭만적인 인사가 아니었어요. 본문 맥락상으로는 아주 살벌한 경고이자 저주의 공식에 가까웠습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건 마치 가사가 완전 피 튀기는 이별과 복수 내용인데 멜로디가 낭만적이라고 오해받아서 결혼식 축가로 쓰이는 팝송 같은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돌무더기는 일종의 군사 분계선이었어요. 이 경계를 넘어와서 서로 해치지 말자. 만약 선을 넘으면 신의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런 강력한 상호 불가침 조약이었던 거죠.
철저한 상호 불신이 만든 결과물이었군요. 그래도 과거의 위협이었던 장인 라반은 그 살벌한 조약으로 간신히 떼어냈습니다.
네, 일단 한 곱이 넘겼죠.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야곱의 뼈아픈 과거이자 가장 큰 두려움인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다가오고 있다는 절망적인 첩보를 듣게 되죠.
이 순간 야곱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집니다. 평생을 잔머리와 계산으로 살아온 야곱답게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처세수를 총동원해요.
아, 마하나임 전략을 쓰잖아요. 사람과 가축을 두 대로 나누죠.
맞습니다.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한쪽이라도 피하게 하려는 철저한 리스크 분산 전략이었습니다.
게다가 형의 분노를 돈으로 무마하려고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텍스트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져요.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막 낙타 30마리에 소 50마리. 이걸 간격을 두고 끊임없이 띄엄띄엄 보냅니다.
형의 감정을 조종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죠.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통제 수단을 다 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야복강의 진정한 승부는 어떻게 되나요?
그 모든 무리를 다 앞서 보내고 야복강 나루에는 야곱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짙은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처절한 씨름을 하게 되죠.
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대상을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물리적인 원리를 하나 짚고 싶은데요. 그 인물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즉 고관절을 쳐서 위골되게 만듭니다.
네,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죠.
고관절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고 힘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축이잖아요. 레슬링에서도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축 자체가 부서졌다는 건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는 단 1초도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신체의 가장 강력한 지지대가 부서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관절이 탈골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야곱이 매달립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면서요.
호세아 12장을 보면 울며 은혜를 구했다고 묘사되던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스티거스나 루오폴드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철저히 자신의 얄팍한 처세술과 속임수로 살아왔다는 거죠.
20년 동안 썼던 뇌물이나 리스크 분산 같은 방법들이 결국 한계에 부딪혔군요. 저는 이게 인생의 바닥을 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쥐고 있던 그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항복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는 자신의 힘과 계산이 무용지물임을 고통스럽게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만 매달리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이기기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축복을 얻기 위해 매달린 거죠.
그리고 그 철저한 항복의 순간에 드디어 이름이 바뀝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로요.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부니엘이라고 부르게 되죠.
야곱의 고관절 탈골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절뚝거리며 자신의 무능력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일깨워주는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정치자 여러분, 이 심층 탐구가 단순히 고대 유목민의 족보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한 지붕 아래서 벌어진 자매의 끔찍한 경쟁, 불안감을 달래려고 훔친 드라빔, 위기 앞에서 잔머리를 굴리는 야곱의 모습들.
어쩌면 이 모든 모습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모든 걸 스스로 통제하려고 발버둥치는 현대인들의 거울상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신체적 지지대가 부서지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진정한 정체성과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주저앉게 만든 그 약점이나 무력감이야말로 사실은 통제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가장 위대한 도약을 이루게 할 당신만의 부니엘의 순간이 아닐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통찰이네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줄 새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